오늘 함께 배우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분이 원래 담임 목사님이신데 건강상의 이유로 인도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키 크고 잘생긴 반열에 있는 교역자 중에서 제가 대신하여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성경 공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르우벤, 갓, 므낫세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점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지파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을 갈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 쪽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지파 반이 가축이 많았는데 그 넓은 땅에는 가축을 목축하기에는 매우 합당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가축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것은 그 두 지파 반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소탐대실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지요. 성경 속에도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역시 많은 가축대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죄악의 도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 같은 예가 그렇습니다. 순간을 선택하느라 영원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섰다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큰 영적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광경 속에서 한쪽에 벽이 되어서 쌓여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31명의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은 땅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한 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야 했기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생명을 아직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른 가치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지파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무의미한 돌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지난 시간 결론에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이제 한 해를 생명으로 매듭 지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 성경 공부도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생명으로 매듭 짓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암송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홍보관 3층에서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외우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틀리면 100점 깎을 겁니다. 한번 외워주시겠습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몇 구역에 누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 200점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 더 해주시죠.
누구든지 목사님이 저 앞에서 너무 잘생기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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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야,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거 다니고 계시나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100점 쌓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302구역의 구역장님이신 거죠? 네, 100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남유다 나라에는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애굽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던 때였기에 애굽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쇠락해 있었습니다. 북동쪽의 강국 아수르라는 나라도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간섭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잃어가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고 강성하고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표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고 통치 시기는 주전 792년부터 740년까지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 10대 왕이었고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그의 군사적인 위치는 막강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확장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농업기술을 잘 전수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기 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다 보니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집례를 본인이 주관하다가 그만 그 제사 중에 나병이 들게 되었고 그 나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싸움에 능통했다는 말입니다. 국제정세에 힘입어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인 번영을 누렸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을 합해보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만큼 그만큼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역에도 뛰어났습니다. 활발한 국제무역이 육로와 해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돈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화되었고 윤리적, 종교적 부도덕함이 자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남유다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성벽 안뿐만이 아니라 성벽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는 웅장한 건물들의 유적과 코끼리 상아의 유적,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온 좋은 직물들, 그리고 염색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는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부리다, 짐을 운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이름만으로 보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아모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며 해발 83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케드는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축을 대규모로 부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읽은 7장 14절에는 또 아모스가 자기 스스로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아모스 7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쁘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원어적인 의미는 뽕나무를 찌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뽕나무의 열매가 익어갈 즈음에 손가락으로 일부러 열매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가 열매를 더욱 빨리 익게 하기도 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열매 안에 있는 벌레가 밖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뽕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양식 중에 하나였으며 또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해안 평야나 사해 인근에서 많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그렇다면 대규모 가축과 뽕나무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예언을 하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자기 인생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큰 4번입니다. 아모스가 했던 예언들은 누구에게 한 예언들입니까? 그 나라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모스는 여러 나라에 예언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두고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상업을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시대부터 긴밀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주전 9세기경에 아람 왕 베나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아람은 급속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한 힘으로 이렇게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아람은 길르앗을 철타작기로 압박했다라고 예언합니다. 고대 근동에 사용하던 철타작기는 가로 세로 2m의 넓은 널빤지에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널빤지를 소가 끌 때에 사람이 그 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수확한 그 작물 위를 지나가게 하면서 타작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길르앗은 지리적으로 아람 바로 아래에 있었기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블레셋입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중해 해안과 가까워서 해상 교통이 용이하고 동서남북으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물건이 이동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전쟁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로입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많은 부를 누렸고 그 부로 수많은 용병들을 사서 군사적인 힘을 키워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데 활동했던 도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두로를 향하여 네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두로라는 나라는 매우 강성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에 의하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계약이란 이스라엘과 또는 베니게의 다른 도시들과 맺은 언약으로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서로 무역하고 교류하자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두로 백성은 이 약속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자신들이 믿지 못할 민족임을 증명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두로에서 거래한 인신매매는 앞서 살펴본 블레셋의 가사와는 달리 가사는 전쟁의 포로들을 파는 도시로 유명했다면 이 두로는 가난하여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로 유명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노예 상인들의 악명으로 높아진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댜서에서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에돔 사람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암몬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모압과 함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으며 훗날에는 우상 숭배와 행음을 저지르도록 미혹하게 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비인간적이며 포악하고 잔혹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이 민족과는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왔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모압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암몬, 남으로는 에돔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에돔과는 잦은 전쟁으로 에돔과의 국경선에는 수많은 요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의 잔존물을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이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뼈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활을 철저하게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에 대한 적대심과 시기심이 극에 달하여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다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단지 유다가 종교적인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의 삶 또 사회 정의적인 모든 것들 또한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할 때에 앞서 여섯 개의 나라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환호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열거는 앞서 언급했던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으로 더불어 간음을 행하였으며 종교적인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은 사람의 가치가 의인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기득권자가 행하는 반인륜적인 갑의 형태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는 한 젊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한나라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은 어린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다녀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얄라크는 오고 가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부자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저 실수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가난한 자의 옷 위에 눕는 곳,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 제단이며 신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이방, 우상, 신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인 불평등이 종교와 결탁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12절에 의하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고 또한 과거에 매우 존경스러웠던 제사장들도 이제는 사회적인 현실과 결탁하여서 암암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는 수많은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큰 5번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들은 무엇이며 그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본문의 1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 이때는 백성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이 1년 내내 수고하여 얻어진 그 첫 수확물은 나라의 왕이 가져가고 두 번째 수확물이 맺혀져서 겨우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수확물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며 매우 처절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재앙은 실제적으로 메뚜기 재앙일 수 있으며 또는 아수르 군대의 1차 북이스라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이어서 봅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불환상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징벌하게 하시니라는 히브리어는 라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적대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땅이라 자부했던 그곳에 불어닥칠 불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며 일으키는 그 폐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바다와 땅의 깊은 곳까지 삼킨다는 말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까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앙은 실제 가뭄의 재앙일 수 있으며 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공한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 북이스라엘이 역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에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게 하는 기준자의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달인줄로 재어서 반듯한 건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기준에서 미달된 건축물은 반드시 헐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과일이 탐스럽게 익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온전하게 무르익어서 그 최절정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의 히브리어는 카이츠이며 끝,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캐츠입니다. 카이츠와 캐츠. 영어가 발음이 비슷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서지는 제단 기둥머리 환상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은 이 심판이 북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할 남유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이상 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헛된 확신 속에서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이미 거두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도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올은 사람이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며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갈매산 꼭대기는 동굴이 많은 해발 600m의 산인데 숨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바다 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숨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찾으시겠다는 의미이며 원수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6번, 아모스를 통해 사명자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며 성경 공부에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본문의 비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는 의논, 회의, 대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독단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자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명자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찾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진친 곳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찾은 장소이며 이삭이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곳이며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 요셉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애굽 땅을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모두는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모두 영적인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은 벳 야웬 허무의 집이 되었다라고 호세아 4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으며 길갈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지가 되었다고 호세아 9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으며 남유다의 브엘세바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고 아모스 8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곳 양화진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두 곳이 진정한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멋있게 가꾸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곳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그 의미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한국 교회에 온 세계에 잘 전할 때에 이 두 곳이 진정한 성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모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행위들이 사회적인 관행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며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3절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당시에 아모스 외에도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 지혜자들은 나 하나 목소리 낸다는들 이 사회가 바뀌겠는가, 나 하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며 스스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단 한 명이었지만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일깨우며 회개하도록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본문의 흐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깔랄은 홍수 때에 강줄기가 범람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물은 팔레스타인의 기후처럼 우기에만 간헐적으로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차고 넘치고 범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진실하고 엄정한 재판을 말하는 단어이며 공의는 부당한 세금과 뇌물로 통치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세상,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편법과 청탁, 세습과 부정부패가 가득하기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삶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아마샤는 아모스를 쫓아내면서 여기는 베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는 베델이라고 하면서 그곳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있어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거짓 선지자 아마샤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그 나라의 왕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아모스는 양떼를 따를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며 소명지인 푸른 초장에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양을 습격하는 동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데려다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주어로, 아모스는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굴곡과 아픔, 눈물의 역사와 인생이 지속되어서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과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믿었던 그 영적인 안녕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땅을 다윗 시대와 같이 똑같이 차지하였고 나라가 안녕하고 평안하며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반을 상실한 채 세워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구와 출신입니다. 남유다에서 상당한 재력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북이스라엘 베델과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비난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한 시기에 심판을 예언하였고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음란, 종교적인 부패의 그 참상을 드러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도 일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강력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져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절대 다수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책임 있게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아모스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상상을 해본다면 다시 옛날에 그 목자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맞아 죽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 그는 사명자로서 살아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십니까? 나를 통해 자기 부인으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가정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라카흐된 사명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막중한 사명 앞에 몸도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도 못했고 말씀에 대해선 무지할 뿐입니다. 많지 않은 재산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날아가 버릴 젊음에 헛된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모스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모스처럼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장과 권찰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